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갸오이타이 국빈관에서 가진 숄츠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과 독일의 산업과 공급망은 깊이 얽혀 있으며 양국의 시장은 상호 의존도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또 양국의 협력은 위험이 아니라 안정적 관계 보장과 미래를 위한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바라보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제품의 수출은 국제적 공급을 풍부하게 하고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했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저탄소 전환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정상의 이날 회담은 유럽연합 국가들 사이에서 전기차 등 중국산 제품의 과잉 생산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온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숄츠 총리는 시 주석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이 국제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러시아에 더 큰 압력을 가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독일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과 러시아의 무장이 유럽의 안보에 매우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는 유엔 헌장 원칙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 주석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자국의 외교 활동과 국제 정세 등을 담은 연례 외교 청서를 공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이날 강요회의에 제출한 올해 외교 청서는 중국과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기초한 상호 이익관계 개념을 촉진함으로써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양국 관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부분에서 이 같은 문구가 외교 청서에 담긴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라고 NHK 방송은 전했습니다. 외교 청서는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해 외교 청서에서는 납북자 문제를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인도적 문제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아울러 외교 청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반영해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갈등을 빚어온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독도가 거듭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외교 청서를 통해 역사, 지리,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전직 미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 자격으로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성추문 입막음하기 위해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에게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 마이클 코언 씨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주장하는 이 배우에게 함구를 위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언 씨에게 이 금액을 준 뒤 이를 법률 대리인 수임료로 회사 장부에 기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앞서 가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자신에 대한 기소는 정치적 박해이자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단 선정 과정을 진행했지만 완료를 하지 못하고 휴회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앞으로 6주에서 8주 정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재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최근 대규모 공격에 이스라엘은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이스라엘 집권 리쿠르당 소속 내각 장관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지난 13일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300여 발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독일 DPA 통신이 이날 이스라엘 공영 칸 방송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또 이스라엘은 역대 미군이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이란의 공격에 대한 보복공격에 앞서 미국에 사전 통보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사전에 통보했다는 이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란 미사일 잔해에서 북한 기술의 흔적이 발견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이 말했습니다. 방한 중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만나 유엔 전문가 패널의 부재 속에도 신뢰할 수 있는 대북 제재 위반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다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최고기온 15도에서 2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사전에 통보했다는 이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요 7개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대이란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15일 이란이 이스라엘의 방어 준비를 돕고 잠재적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사전 경고를 냈다는 발표를 보았다며 이 모든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I've seen reporting that the Iranians meant to fail. That this spectacular and embarrassing failure was...
커비 보좌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의 지난 13일 이스라엘 공습과 관련해 이란은 이 놀랍고 부끄러운 실패가 모두 의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어를 위해 헌신하는 다른 파트너 연합에 의해 패배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란은 공격 시기나 표적 등에 대해 미국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면서 이란의 사전 교감 주장을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탄도미사일 100발이면 최고의 방어 시스템을 압도할 수 있다고 추정했고 그것이 이란의 의도였지만 모두가 보았듯 그것은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re was never any message to us or to anyone else on the time frame, the targets or the type of response. In fact,
반면 이스라엘의 방어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으로 입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하원은 압도적이고 초당적 지지를 받아 이미 상원을 통과한 국가안보 추가 예산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이스라엘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주요 7개국 G7 국가 정상들이 모두 이란의 공격 행위를 규탄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결의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가 이들과 함께 대이란 제재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Teams are now following up with G7 capitals on new multilateral sanctions to target Iran's missile and other nefarious programs.
우리 팀은 현재 이란의 미사일 및 기타 흉악한 프로그램을 겨냥한 새로운 다자 제재를 위해 G7 국가들과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아직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지 않았던 G7 국가들도 이제 지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란을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고 경제 및 기타 형태의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한 이스라엘과 더 취약한 이란, 더 단합된 파트너 동맹은 이란이 13일 밤 공격을 감행했을 때 의도했던 것이 아니며 그들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을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We were not given specifics by Iran, and to my knowledge, any specifics.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내가 알기로 우리는 이란으로부터 공격의 정확한 시간과 날짜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강력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공격의 징후 및 경고를 제공해왔다며 하지만 이란은 언제 어디서 공격할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중 위협한 이후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중동 주둔 미군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십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란의 공격 이후 주말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연락했고 가장 최근인 어제 통화에서 미국은 확전을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이스라엘과 미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 우리는 이러한 무모한 확전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된 전선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t as a united front in condemning such reckless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신성 불가침이라며 이란에 맞선 이스라엘의 방위에 대한 우리의 기여는 그 약속의 분명한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을 진전시키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민 그리고 더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영내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급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다만 미국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긴장 고조와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Of course we continue to make clear to everyone that we talk to that we want to see de-escalation that we don't want to see
우리는 이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대화하는 모든 이들에게 계속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큰 지역의 전쟁을 원치 않는다며 이는 지난해 10월 7일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해 무인기와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300여 기를 발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한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의 이란 영사관 폭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포함한 군인 7명이 사망한 지 12일 만에 이뤄진 대규모 공습입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무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 목표가 성취됐다며 성공을 주장했고 대니얼 하갈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드론과 순항미사일 중 이스라엘에 도달한 것은 없었으며 99%를 요격해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 등 언론들에 따르면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12일 테헤란 주재 각국 대사들에게 미국과 주변국에 공습 72시간 전 작전을 할 것임을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된 이란제 탄도미사일에 북한의 원천 기술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를 연결고리로 북한과 이란이 삼각 기술 협력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북한이 제공한 기술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과거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중대한 지원을 했으며 이 같은 지원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이스라엘 공습에 사용한 탄도미사일에도 북한의 원천 기술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밤 이란은 탄도미사일 최소 120발과 순항미사일 최소 30발, 드론 170여 대를 이용해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은 공격이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 중 대부분은 이스라엘 방공망에 의해 요격돼 무력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우려했던 대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쓰일 수 있다는 가정이 이번 공격으로 현실화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공개된 사진에 나타난 잔해를 토대로 추정하면 이란이 이스라엘 공습에서 사용한 탄도미사일 중 일부는 북한제 스커드나 노동미사일 계열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벤디펜 전 수석 부차관무는 1990년대 초 북한이 이란에 스커드 B형과 C형 그리고 노동미사일에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전달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런 면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북한의 원천적인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기술과 관련해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방어 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직접적으로 협력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공통 분모가 돼 그 같은 협력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한 축이 돼 지난 몇 달 동안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거리 역량의 미사일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그 대가의 일부로 러시아가 북한의 순항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사일과 드론 기술에 있어서 이란과 러시아의 협력도 잘 알려져 있다며 러시아를 교집합으로 시작한 협력 관계가 북한과 이란 간 직접적인 협력 관계로 진화했을 수 있다고 피터슨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북한과 이란의 협력이 있었다면 북한이 이란 미사일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줬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이란의 미사일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정확성이 떨어져 있었던 반면 북한은 지난 15년 동안 탄도미사일의 정확성을 상당히 높여왔다면서 북한과 이란이 이 미사일과 관련해 협력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미사일의 정확성 제고라고 진단했습니다. 브루스 맨넨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 시점에서 이란과 북한의 협력은 직접 증거가 없기에 불분명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주고받은 점을 미뤄볼 때 이란과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란이 이스라엘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대부분 격추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란이 재고 정리 차원에서 구형 미사일을 대거 발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스커드가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 구형 노동미사일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베넨 선임 연구원은 만일 이란이 북한제 노동미사일을 사용했다면 이는 기술적으로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북한이 신형미사일을 제공받고도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겨뒀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위협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부터 북한이 집중적으로 시험 발사해온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알려진 KN-23과 같은 미사일이 이란에 전달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KN-23 미사일은 변칙 기동이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도록 러시아에도 제공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란이 KN-23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훨씬 더 위협적인 종류의 능력을 가진 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란이 현 단계에서는 사용을 자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보복 공격을 할 경우 대응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첫 공격에서 사용한 무기들보다 더 강력한 신형 탄도미사일 무기들을 대기시켜놓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핵 분열성 물질의 지속적인 생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이를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5일 공개한 2024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이 여전히 핵 분열성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지난해에도 영변 핵시설 내에서 냉각수 배출을 포함해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활동이 계속됐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지난 2021년 9월 IAEA 보고에 따르면 영변 핵시설 내 원심분리 농축시설이 있는 건물의 새 별관에서도 공사가 시작됐고 현재 별관은 외부적으로 완공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8월 말 현재 IAEA가 영변 핵시설 내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는 징후를 포착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21일 현재 IAEA는 북한이 영변의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 중이며 임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어 북한이 무기급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경로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임계란 원자로 내 핵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원자로가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시점을 일컫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영변 경수로 인근에 있는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사용된 연료를 재처리하는 방식으로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생산해왔는데 이 같은 실험용 경수로 원자로 가동 정황은 북한이 핵무기 재료를 생산하는 또 다른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평산 우라늄 광산과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지난 몇 년간 일관되게 채굴과 분쇄, 농축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이와 같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분열성 물질의 지속적인 생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유엔 총회와 IAEA 총회, IAEA 이사회 등 다자 포럼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함께 북한의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알리는데 동참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으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일본, 기타 동맹 및 파트너들과 이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무기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위협을 제한하는 데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목적과 영내 동맹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은 지난해 4월 26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언에서 두 정상은 양국의 강력한 유대와 한반도 안보 공약, 미국 핵 우산 등 확장 억제력을 포함한 미한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연합 방위 태세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국내 당국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단체를 제재하고 있으며 IAEA와도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한 유엔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미국은 유엔과 북한 주변 국가의 외교활동 등을 통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라고 평가하고 영변 핵시설의 새 경수로 활동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지난달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실험장을 유지하고 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치적 혹은 일부 기술적 이유로 7차 핵실험을 유보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They're keeping it ready to do a test, but we don't know why they're not testing. We really don't know. Is it political? Is it a technical problem?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영변 핵시설 내 새 경수로 가동에 주목하면서 북한의 추가적인 핵 역량 구축에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수로에서 연료가 배출되는 2025년 말쯤에는 새롭게 분리된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의 핵 능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방패 역할에 머물러왔던 일본이 미국의 역할인 창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전직 미국 고위 관리들이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 속에 미일 군사 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훨씬 긴밀히 운영되어 온 미한 군사동맹도 여기에 융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3일 BOA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과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국장의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먼저 롤리스 전 부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에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이 지휘 및 통제 구조를 현대화하고 군의 상호 운영성과 계획성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이 미일 동맹이 맺어진 후 가장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강력한 미일 동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Well, I think to go back and look at what Mr. Biden said and how he characterized it, we have an opportunity here to operationalize.
바이든 대통령의 말과 표현 방식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전까지는 없었던 미일 관계를 운용할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를 잘 이행한다면 장관급 2+2 회담에서 논의할 의제가 될 겁니다. 또 이 고위급 합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동맹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 실제로 미한 동맹이 훨씬 더 잘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역량의 측면에서 훨씬 더 심도 있게 운용되고 있죠. 이제 미일 관계도 온전히 작동하는 동맹이 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해야 할 때입니다. 약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몇 달 동안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방금 롤리스 전 부차관이 말한 건 미일 동맹을 미한 동맹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미한 동맹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건가요? 사일러 전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Well, I like what Richard said in terms of the fact that this will really elevate the capabilities and integrate our command and control.
롤리스 전 부차관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우리 동맹인 일본과의 지휘 및 통제 소통 방식을 통합하고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오래 걸린 건 그걸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현장에서의 실제 관계가 그랬기 때문이죠. 반면 정전협정 70년째를 맞은 한국에선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고 연합군 사령부가 정례 훈련을 실시해 통합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는 전쟁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방법과 다양한 연결 조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일 동맹과 미한 동맹을 비교하는 건 전혀 다른 것들을 비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쪽이 다른 쪽보다 낫다거나 한쪽이 다른 쪽을 따라잡는다고 말하는 건 더 나쁘겠죠. 하지만 분명히 롤리스 전 부차관이 언급한 운영화 측면이 이번 미일 관계 진전에서 확실히 가장 고무적인 부분이죠.
롤리스 전 부차관님,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보호의 동맹 시대의 정원과 투사의 동맹 시대를 선언했는데요. 그동안 전수방위에 묶여있던 일본 자위대에 기회를 허용하는 걸까요? 필요하다면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로요.
I think so. But we have to be careful with this terminology projection. Part of this simply means that we're taking something that was traditional.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사란 용어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건 단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일본은 방패를, 미국은 검을 제공하는 상황이요.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고 일본이 이미 깨달은 것은 북한과 중국, 타이완 상황 하에서 일본이 단순히 방패 역할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일본은 검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검의 일부가 되고자 한다면 통합지휘체계로 실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은 국방부 차원에서 통합군사령부를 창설함으로써 그들의 몫을 했어요. 관건은 우리도 거기에 통합돼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동남아로 간다는 의미에서의 투사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돼 실시간으로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의 투사인 겁니다.
사일러 전 국장님, 미국과 일본은 새로운 협력 분야로 방위산업협의회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방위산업에 있어서 절대 강자인데도 일본과 이런 공조를 하는 이유는 뭐죠? 미국이 앞으로 한국과도 이런 협력을 하게 될까요?
Well, I think the key with Japan is tapping their very unique capabilities or advanced state-of-the-art.
일본과의 협력에서 핵심은 일본의 고유한 역량과 첨단 기술 전문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현대전에 직접 적용할 다양한 기술에서요. 미일 양국의 군사력 향상에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방위산업협력 획득 지원에 관한 포럼을 통해 우리는 속도를 낼 수 있죠. 이것은 매우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그처럼 촉박하게 국내 기술을 군사력 강화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요. 미국은 이런 분야에서 한국과는 오랫동안 협력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위산업협력 획득 지원에 관한 포럼은 일본과 미국 군사기술협력에 적용되는 건데요. 한국과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요.
한국은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군국주의를 추구했고 지금 다시 국방력 증강을 꾀하고 있는데요. 그런 변화가 미일 관계, 한일 관계, 미한 관계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을까요?
It's a great point. You brought that up before. We talked about it. You know, there's an opportunity now for the Japanese and the Koreans to be.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이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왔습니다. 이미 진작에 그렇게 됐어야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정치가 거기에 미치지 못했죠. 정치적 상황이 있고 위협이 존재합니다. 중국과 북한은 매일 우리에게 그 점을 상기시킵니다. 한국을 안심시킬 수 있는 길은 일본이 기꺼이 나서는 겁니다. 한국을 안심시킬 방법은 오늘날 한국인들과 일본인들 사이에 더 깊은 통합을 구축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I think you know there's a natural response to national security threats that when you sit down and talk about a country will move in that direction.
그런 우려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한 국가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걸 마주 앉아 얘기할 때면 말이죠. 일본 군국주의화에 대한 역사적 우려를 고려하면 특히 그렇습니다.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한국을 점령하겠다고 위협하는 북한과 영내의 위험을 야기하는 중국을 마주한 상황에서요. 그래서 전 이것이 진보 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미국과의 협력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요. 또 대중국 정책과 일본의 군사 대국화 가운데 한일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주앉아 새로운 위협과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긴밀히 논의할 수 있어요.
사실 일본과 한국의 대중 접근법이 미국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균형점을 모색하려는 거고요.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중국과 갖는 특수관계를 무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한중일 협력에 있어서 그 선을 넘으면 미국의 이해를 해친다는 레드라인이 있다고 보세요. 사일러 전 국장님.
I think it's never helpful to establish red lines. I think there are areas where we need to be concerned, you know, particularly in economic.
레드라인 설정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려해야 할 부분이 있죠. 특히 경제 안보와 공급망 영역에서요. 단기적 경제적 이익 때문에 장기적 전략적 의미를 보지 못하는 영역도 있고요. 미국, 한국, 일본을 포함해 중국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들이 중국과 맺는 관계에 있어서 말이죠. 지난 수년간 일어난 일들은 대부분 중국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예요. 중국의 행동이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의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건 군사 블록을 구축해 중국을 봉쇄하려는 게 아닙니다.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더 평화롭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중국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견해 차이는 국가적, 상업적 이익의 차이를 반영하죠. 하지만 저는 미한일 3국의 방향과 의견 차이가 90도 벌어져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모든 분야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와 다른 영역에서 한국과 함께 이미 증명해 보였듯이요. 이 모든 분야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합해 중국에 대응하면 훨씬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가 중국을 1대1로 상대할 때 비해서 말이죠.
몇 년 전 한국 고위 관리들이 한국은 협력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미국 정부는 한국의 선택은 미국과 동맹을 맺을 때 이미 정해졌다고 단호히 말했죠.
Well, that's fair, and I think it even goes beyond that. The rules-based order, the values, and the principles.
그건 맞는 말이죠. 심지어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국제 자유주의 세계 질서의 근간이 되는 가치와 원칙이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매력적이죠. 당연히 자본 측면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중 간 도덕적 등가성이 없죠.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미국의 국방 안보 협력을 의존해 왔습니다. 우리도 또한 가치도 공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항상 미국을 동맹으로 선호할 겁니다.
한국이 미국, 일본과의 강화된 안보 동맹에 통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앞서 일부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미국, 일본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은 적도 있고요. 롤리스 전 부차관님,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거는 기대나 신뢰 수준이 다르다고 보세요? 미국의 진짜 속내요.
Yes and no. The fact is, reality is set in. In most cases, I think in the political construct of South Korea.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국 정치권은 현실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말이죠.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면 일본은 첫날부터가 아니라 바로 첫 시간부터 개입할 겁니다. 우리는 한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힘을 투사해야만 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북한은 한국에서 누군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까봐 한국을 장애물이자 적, 말하자면 제1의 적대국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죠. 그들은 의심의 여지를 없앴어요. 혹시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핵심은 일본은 항상 한국 방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늘 그럴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미일 관계를 개선하면서 우리는 한국과 어느 정도 동반자적 통합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 단기적 목표가 돼야 합니다.
I would add, we also have a history of Japan seeking to resolve the very important abductee issue with North Korea.
분석적으로 덧붙이자면 남북관계, 납북자 문제, 북한 인권과 비핵화 문제 등 이 모든 중요한 문제들은 다른 세 분야에서 진전이 없다면 어느 한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납북자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린 북한이라면 한국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또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무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비핵화 결정을 하지 않은 북한이라면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일시적인 양보를 이끌어내려고 이런 방안들 중 하나 이상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화에 진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미국은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북일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일본이 납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걸 달가워할까요? 미국은 일본이 북한의 긴장 완화나 비핵화에 대해서도 얘기하길 원하지 않을까요?
Well, you know, it's an interesting question because you're talking about how talking points and issues are teed up for discussion.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정상들 간의 논의에 어떻게 화제와 쟁점들이 제시되는지, 그리고 일본에 대한 위협을 다루지 않고 북한과 어떻게 신뢰할 만한 대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북한이 일본에 야기하고 있는 위협을 다루지 않고 말이죠. 특히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북한이 한국에 가한다고 주장하는 핵 위협이 일본에도 똑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루지 않고 말이에요. 특히 북한은 일본에 무엇을 요구할까요? 한국 방어에 필수적인 주일 미군 기지를 사용 못하게 해달라고 할까요? 일본은 납북자 문제가 핵심 이슈이자 주요 이슈가 될 거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다고 다른 이슈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수십억 달러의 배상금, 즉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한국이 받았던 것처럼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배상금이 북한에 지급되기 전에 위협 감소에 있어서 어떤 신뢰할 만한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배상금이 더 강력하고 질적 양적으로 진전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위협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본도 그것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을 겁니다.
만약 정상회담이 성사돼 북일 관계가 정말 가까워지고 심지어 관계 정상화까지 논의한다면 그런 진전은 미국이 견제하지 않을까요? 수십 년 전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You know, it's a new time in Asia. And people are much more realistic. They get to the point much faster. I don't feel the
지금은 아시아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사람들은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사람들은 훨씬 빨리 핵심을 파악하죠. 일본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보다 너무 앞서 나가거나 우리와 보조를 맞추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북일 간 대화에 대해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그저 표현처럼 이득을 취하려는 것일 뿐이에요. 모두가 훨씬 더 영리합니다. 우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 북한을 상대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리차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과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 삼성전자가 미국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한 동맹의 기회 창출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투자 발표가 양국의 안보 및 경제 모두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설립하는 삼성전자에 보조금 64억 달러 지원 계획을 밝힌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오늘의 삼성 투자 발표는 나의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의제와 미한 동맹이 미국 곳곳에서 기회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결정으로 첨단 기술 생산 역량과 안보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법이 통과되기 훨씬 전부터 공급망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여기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제조 시설 중 하나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방문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2년이 지난 지금 삼성전자와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 시설을 텍사스에 유치하기 위한 삼성과 상무부 간의 예비 합의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표로 삼성으로부터 4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 최소 2만 1,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최대 4천만 달러의 반도체 기금을 통해 지역 인력을 교육하고 발전시켜 텍사스 중부 지역은 첨단 반도체 생태계로의 역할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시설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도체 생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에 필수적이며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 발표한 경제정책으로 미국 내 인프라와 제조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의 투자를 통해 경제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전 세계, 특히 아태 지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앞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오늘 바이든 해리슨 정부는 미국 상무부와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탄력성을 강화하고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발전시키며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반도체 및 과학법에 따라 최대 64억 달러의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예비거래각서에 서명한 것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첨단 메모리와 첨단 로직 기술 모두를 선도하는 유일한 첨단 반도체 기업인 삼성은 향후 수년 동안 이 지역에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같은 투자 제안은 2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진아 러먼도 상무부 장관이 사전 브리핑을 통해 삼성전자가 텍사스에서 생산할 반도체는 인공지능부터 고성능 컴퓨터, 5G 통신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기술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말했다고 상무부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된 프로젝트는 텍사스를 최첨단 반도체 생태계로 이끌 것이며 미국은 이를 통해 10년 안에 세계 최첨단 칩의 20%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태미 오버비 전 주한 미국 상공회의 소대표는 15일 VOA와의 통화에서 이번 상무부의 발표는 미국과 한국의 안보 및 경제 모두의 윈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bsolutely incredible news because Samsung Electronics is it just illustrates how integrated our supply chains are.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투자조사위원회인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버비 전 대표는 이번 발표는 삼성전자가 미국의 공급망과 얼마나 통합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대단한 소식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특히 투자는 미국에서 이루어지지만 기술은 한국의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텍사스에서 한국과 미국이 미래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한국의 최첨단 기술을 생산할 수 있다고 믿는 만큼 안보적 관점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자금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국의 안보와 경제적 입지에 도움이 되는 윈윈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오버비 전 대표는 그러면서 반도체, 배터리, 태양열 등 한국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야가 많고 미국과의 파트너십이 있는 만큼 향후 양국이 경제 안보 측면에서 협력할 기회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이번 결정이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를 격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스탠가로 선임금장은 위기 상황에서 미국, 더 나아가 한국이 첨단 반도체에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삼성이 미국 국방부에 칩을 공급하기 시작함으로써 국방용 칩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번 삼성전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 결정과 삼성전자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확장 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첨단 패키징 시설 건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취약점 중 하나가 칩 생산의 최종 단계인 첨단 패키징이라면서 삼성전자가 이 틈새를 메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첨단 패키징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개발에서도 중국을 상대로 기술 우위를 점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UN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에는 북송된 탈북민에 대한 고문금지 등 국제법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복송된 탈북민들과 관련해 탈북민 강제 복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15일 BOA 관련 질의에 지난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보이는 가족들을 만났다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들의 이야기와 걱정, 헌신에 감동받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 날인 10월 9일 북중 국경 지역을 통해 김철옥 씨를 포함한 탈북민 500여 명을 강제 북송했습니다. 김 씨는 일명 고난의 행군 시절이던 1998년 15살의 나이로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중국으로 탈북한 뒤 산간오지로 팔려가 자신보다 30살가량 많은 남성과 결혼해 16살의 딸을 낳고 살다가 지난해 10월 강제 북송됐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이들의 행방이나 생사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의 행방 등과 관련해 중국이나 북한 측과 접촉했느냐는 질의에 북한, 중국 그리고 기타 유관 국가들이 저와 다른 특별 보고관이나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향후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계획과 관련해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믿을만한 오랜 보고가 있다는 점을 계속 상기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2월 발간한 최종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은 고문, 자의적 구금, 즉결 처형, 강제 낙태와 기타 성폭력에 노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 당국은 개인이 불법 월경을 저지를 경우 범죄자로 한국으로의 탈출 의도 정황이 발견되면 반역자로 낙인 찍는다면서 반역자로 분류되면 적법한 절차 없이 수감되는 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며 강제 실종이나 처형까지 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느 누구도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사형이나 강제 실종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국가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면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은 이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항상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은 국제인권과 난민, 인도주의 및 관습법에 따른 필수적인 보호라면서 고문 방지 협약과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의정서에도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그러면서 고문과 강제 실종의 절대적 금지, 자의적 구금 금지와 공정한 재판 보장 등 북한으로 귀환하는 모든 주민에 대한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10년 전부터 COI가 공고한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에는 인권 침해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는 인권 문제를 구실로 북한의 체제를 훼손하거나 전복하려는 악의적인 인권 모략 책동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의 탈북민들이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학교에서 영어로 북한의 인권 참상에 관해 증언했습니다. 주최 측은 탈북민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대 가운데 하나인 하버드대학에서 13일 탈북민 영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나는 북한에서 왔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대회에서 탈북민 7명이 자신이 북한에서 겪은 인권 침해와 한국에서 정체성을 찾는 과정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학생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국의 민간단체 Freedom Speakers International FSI 글로벌 교육센터는 2015년부터 한국에서만 진행돼온 이 대회를 해외에선 최초로 이날 하버드대학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FSI가 1년에 두 번 개최하는 이 대회는 탈북민들이 영어로 10분가량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단체의 KC 라티그 공동대표는 15일 VOA에 100여 명의 하버드 학생들이 탈북민들의 발표를 경청했다며 질문이 쇄도하는 등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버드대 학생들에겐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실상을 알리고 탈북민들에겐 자신감과 긍지를 심어주려는 목적이 모두 달성된 것 같다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They were able to speak at, you know, the top university in the world. I think that really is going to raise their confidence level when it comes to public speaking.
라티크 대표는 특히 탈북민들이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로 꼽히는 하버드 대학에서 연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 연설할 때 자신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훨씬 더 자신감 넘치는 연설자가 되고 국제적 기회에 더 잘 준비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올해 우승은 중국에서 겪은 두 번의 강제 북송과 인신매매의 아픔을 발표하며 국제 여성계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한 김명희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김 씨는 15일 VOA에 영어보다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엘리트 대학생들이 북한 여성들이 겪는 참상을 제대로 알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긴장이 많이 되긴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저희가 뭐 영어 말하기 대라는 타이틀이 있긴 했어도 그게 주가 아니고 진짜 그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알리는 하나의 장으로서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떨리는 것보다는 그때 정말 나의 전달하려던 이야기를 잘 떠박떠박 잘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명희 씨는 발표 후 학생들이 국제사회가 이렇게 열악한 탈북 여성들에 대해 관심이 왜 덜한지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더 알리고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물어서 보람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7년 한국에 입국한 명희 씨는 북한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한을 풀고 싶어 공부에 매진해 현재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김 씨는 특히 이 행사가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일성의 생일 직전에 열려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여정 등 김 씨 일가는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로 매도하지만 탈북민들은 그것이 진실이 아니란 사실을 하버드대 행사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옛날에는 그 사실은 탈북자들을 이거 김정일은 막 우리 아들딸들이니까 돌려보내달라 막 이렇게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완전히 인간 쓰레기 취급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또 김일성 그 날짜랑 겹쳐가지고 또 이렇게 되는 거는 좀 더 큰 그런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어릴 적 소아마비를 얻게 된 어머니와 2018년에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도착한 맹효심 씨는 북한의 열악한 장애인들의 상황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북한에는 휠체어가 없어가지고 장애인분들이 밖에 나오기 어렵구나. 항상 집에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북한에도 장애인들이 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힘을 좀 실어주고 싶었어요. 북한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열악한지.
맹 씨는 북한이 2013년에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서명하고 국내 장애인 보호법을 개정했다는 사실을 한국에 입국해서야 알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전혀 당국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무시만 받았던 어머니가 한국에서 휠체어를 타고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을 보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버드 학생들이 들은 학생들이 그 한 명 한 명이 그 또 다른 씨앗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할 수 있잖아요. 그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
심사위원 중 한 명인 하버드대학 평생교육원의 질 팔리시오 개발담당 국장은 이날 영상을 통해 심사를 맡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리시오 국장은 다만 결정은 매우 어려웠다면서 모든 난민이 보여준 용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감을 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t was an honor to judge this contest, but such a very difficult decision because the bravery that all.
라티그 대표는 이번 행사에 하버드 대학 여러 학생회가 도움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매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미국의 대학에서 탈북민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해 탈북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2007년 4월 16일 미국 동북부 버지니아주에 있는 버지니아 공대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일어나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이 대학에 재학 중이던 23살 한인 학생 조승희가 자동소총 2정과 단약 400정으로 무장하고 대학 건물에 들어가 학생들과 교수들을 향해 총을 난사한 것입니다. 조승희는 약 10분 동안 무차별 사격을 가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조승희는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였습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이미 2년 전에 버지니아 법원이 정신질환자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조승희가 아무 문제 없이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는 점이 미국에서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러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었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1년도 안 돼서 부시 당시 대통령이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 당국이 정신질환자에 관한 정보를 연방 당국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991년 4월 16일 영화 콰이강의 다리, 아라비아 로렌스 등의 영화로 잘 알려진 영국의 데이비드 린 감독이 타계했습니다. 1940년대 후반 영국 영화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데이비드 린 감독은 인간관계의 미묘하고 섬세한 면을 수려한 영상 속에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린 감독은 40년간의 영화 경력 동안 총 16편의 영화를 제작했고 대부분의 작품이 영국 영화 베스트 순위에 오르는 등 영국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63년 데이비드 린 감독은 영화 아라비아 로렌스로 오스카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칩니다. 그리고 2년 뒤 1965년 데이비드 린 감독은 영화 닥터 지바고로 세계적인 거장의 반열에 오릅니다. 닥터 지바고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을 배경으로 러시아의 혼돈된 정치 상황 속에서 지바고와 애인 라라 그리고 부인인 토냐가 겪는 삶의 애환을 그린 영화로 아카데미상 5개 부문을 석권한 명작이었습니다. 이후 영화 인도로 가는 길을 마지막 작품으로 남기고 린 감독은 1991년 4월 16일 83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